자, 오늘 하는 말씀 시편 30편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으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3편 강해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계획,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절은 다윗이 확신에 찬 가운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되다, 성공적이다, 강력하고 안전하다. 바로 그분은 구절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는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법과 불의를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창조주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12절에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가끔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비교하면서 저 10년 가운데 느낀 어떤 불편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그런 감정들, 그게 떠나가지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2주 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발언을 금지하는 ACR 99 발의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상원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법안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 교육 전환 치료,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는 그런 치료 등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발의안입니다. 만약에 상원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모든 동성애 관련 반대 운동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목회자가 예배나 상담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견해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가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것이 통과되면은 미국 전체에 일반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뉴질랜드까지 확산되는 것도 역시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기사를 대하면서 저 10년 가운데는 다양한 감정들이, 복합 감정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인간의 영적 무지에 대한 어떤 슬픔이라든지 한탄하는 그런 감정도 있고요.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 그리고 조이듯이 조금 조금씩 그 들어오는 내가 겪게 될 어떤 박탈된 자유, 그런 것에 대한 불편감. 이것이 뭐라고 형언하기 힘들지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접하면 저 마음이 갑자기 밝아져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질서가 널리 퍼질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언젠가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자기 기업, 자기 소유로 선택하신 그 백성, 참으로 복되다. 그 왜 그러한가 이유를 10절과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며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이 대대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다. 피조물, 다시 말해서 창조된 존재들의 지혜를 모두 합쳐도 창조주의 지혜 하나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사실. 창조된 존재,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을 다 합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이 진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사도바울이 한 문장으로 이것을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각들이 짜낸 계략, 모략, 전략, 지혜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라들의 계획을 주께서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영원한 반면에 사람들의 그리고 나라들의 계획과 생각은 근시안적이에요. 짧게 봅니다. 짧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내린 결정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이 유튜버는 그 제품을 리뷰하거나 여행 동영상을 하루에 한 개 정도 올려요. 한국 사람인데 한 30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최근에 이 친구가 일본인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4주 뒤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그냥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동영상을 올리는 걸 중단했어요. 사람이 보는 미래, 사람이 볼 수 있는 미래, 그리고 내리는 결정들, 얼마나 근시안적인지요. 우리 부모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주사를 마칩니다. 근데 아이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아프지 않은데 자기를 끌고 가서 아픈 주사를 놓는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몇 달 뒤 또는 몇 년 뒤에 있을 어떠한 것을 예방 차원에서 지금 아이에게 순간적인 아픔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극구 반발하고 엄마하고 타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는 미래가 이처럼 근시안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비교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입니다. 엣자라는 단어입니다. 엣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계획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런데 구약 성경 곳곳에 모략이나 또는 계략 이 세 단어로 번갈아가면서 번역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엣자라는 단어입니다. 카운슬, 다시 말해서 엄밀한 회의를 통해서 마련된 플랜 또는 깊이 생각해서 짜낸 무엇, 이것을 엣자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레벨의 계획이든지 국가적인 레벨의 계획이든지 이 엣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엣자일 경우에 끝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아니하신 엣자는 반드시 와해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는 우리는 시편 33편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저는 다윗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다윗의 삶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생에 닥쳤던 큰 위기 가운데 하나, 그 사건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던 그 현장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현장에 이 단어, 애자가 이어서 반복되어서 등장해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생애에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자리를 노렸을 때 아버지로서 느꼈던 어떤 큰 슬픔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과 전술을 조언하는 어떤 책략가가 있었는데 택티션, 그가 누구냐 하면 아히도벨이에요. 그 아히도벨이 다윗 대신에 압살롬 편에 씁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하 10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베푸는 애자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그가 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략처럼 다윗 왕에게 전쟁에 이러이러한 전술 배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것처럼 그토록 권위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반역 계획의 초기 단계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사무엘 하 15장 12절로 가서 거기 다윗의 심정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모사 책략가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제 다윗이 느끼기에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형국이 됩니다. 14절 다윗이 공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런 위경에 닥치면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돌아선 것처럼 여기십니다. 14절을 보면은 일어나 도망하자 이런 표현도 있고 중간에 보면은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절망을 느끼고 있고 이제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나의 전략과 아히도벨까지 아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느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들이 원수가 된 비극 가운데 왕의 자리에 있던 그가 울며 맨발로 걸어가는 그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절 다음에 주목할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31절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지금 도망가고 있는 어떤 왕의 면모라든지 위험이라든지 그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 가운데 초라하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왕이시여 아히도벨 그가 지금 압살롬 당신의 아들에게 붙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까지 하나님을 노래해왔고 하나님을 확신해왔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다윗이 할 수 있는 한마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애자를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존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그 전략을 받아서 이때까지 나의 나라가 여기에 오도록 한 공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합니다. 그의 애자를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우리는 추적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니며 무수히 고백했던 말, 왕이 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애자를 피하신다. 나라들의 애자를 피하신다. 그 말을 무수히 고백했던 그가 지금 아들을 피하면서 아히도벨의 애자를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아히도벨의 애자를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반역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아들 압살롬 진영 그 캠프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 계략이 무엇일까요? 애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만 21절에서 17장 3절까지 쭉 계속해서 아히도벨이 구체적인 애자를 내놓습니다. 이대로 실행하면 다윗이 반드시 몰락합니다. 사무엘하 17장 4절 압살롬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을 여러분들은 가볍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근데 이 후세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장립을 해와서 지금 새로운 군주로 부각하려고 하는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뭐가 쓰였는지,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권위, 이제까지 그가 보여준 전략적인 지혜에 비해서 지금 5절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7절에 보면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애자가 좋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면서 8절에서 13절까지 구체적으로 다윗의 유리하게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쭉 듣고 난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세요. 아히도벨의, 성경은 분명하게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누가 역사를 주관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세가 베푼 전략은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평범하고 황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략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제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강력하게 설득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히도벨의 애자가 어리석게 들리도록 하늘 법정에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지상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계획은, 애자는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주님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세워두셨습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께 매료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것, 기어이 주님께서 이루고야 마십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거역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후반부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절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가운데 꼭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된 것,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차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계획에 그 좌절을 일궈내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대체신학이라는 하나의 사상이고요. 교회 밖으로는 antisemitism,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무브먼트입니다. 이 대체신학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영원히 끊어졌고 그 끊어진 자리에 예수를 믿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았다, 대체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적인 그 계획은 없다. 이것이 대체신학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외부적으로는 우리 눈에는 이것이 자세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반유대주의, 다시 말해서 유대인을 향한 반대, 차별, 혐오, 증오, 이 운동은요, 인류 역사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아랍권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 서서히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프랑스 내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 내에서 반유대주의가 독처럼 퍼지고 있다. 시편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편으로? 150편이... 제가 갑자기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시편 150편 가운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의 신편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한다면 시편 83편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시편 83편이요. 아삽의 시인데 이것은 예언적인 시편입니다. 시이지만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강구의 내용입니다. 3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구절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언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이제 이러한 구절을 볼 때 큐티를 성실하게 하는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아주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손쉽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려 하여 관계를 꾀하여, 이렇게 하면은 우리처럼 1차적으로 이 본문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본문을 존중해가면서, 문맥을 존중해가면서 읽을 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할 때 그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아닙니다. 물론 적용할 때 3000년 후를 사는 저희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오늘 성경을 묵상하는 나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지만 1차적인 원 독자는 여기 본문의 말씀을 존중할 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언혼하여 말하기를, 아질에 이제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면서 서로 명약한 가운데 이것은 말한다고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도상에서 찾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맹하자. 힘을 합치자. 6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 나열된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입니다. 지금 지도상의 지명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추적해보면 이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도록 지상에서 멸절하자 이 말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이것을 시도했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히틀러가 이것을 시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애자가 성공할까요? 절대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라들의 애자는 좌절되고 나라의 애자가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철저히 헌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로 더럽혀진 어떤 영적인 상태를 그냥 넘겨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징계할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그 계획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제가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83편을 근거구절로 한번 기억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왜 이스라엘이 멸절되거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결코 제외되지 아니하실 것임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구체적으로 백갑하는 어떤 근거구절을 대라라고 할 때 성경 66권 가운데 저는 이 포션을 31장 35, 36절을 제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강력합니다. 먼저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끔 비유를 써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힘주어서 무게를 실어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닌데요. 예레미야서 30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어떤 큰 환란이 있는데 야곱의 환란, 고통의 날, 그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고통이 그들을 찾아올 것인가. 그것을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뭔가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6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가 자식을 해산해요? 아이를 해산한다고요? 남자가?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자기 허리에 손을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파래졌는가? 지금 다가오는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될 어떤 환란적인 상황이 있는데 아, 저 남자들, 군인들, 저들이 왜 해산하는 여자들처럼 저렇게 하고 있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끔찍한 환란이 지금 여러분을 방문할 것이다. 이거는 문자적인 묘사이고요. 남자가 군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무기를 잡은 그 사람들이 지금 손이 허리에 가 있고 얼굴에 파래져가지고 공포에 질려있는 그 모습.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다시 예레미야 31장 돌아와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영원한 섭리를 완성시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예레미야는 어떤 식으로 강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창조를 걸고 맹세하십니다. 나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부족한 것 많다. 나 앞에서 무수히 범죄 저질렀다. 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다. 근데 이 나라를 향한 나의 뜻 한 번도 철회한 적이 없고 이 계획은 영원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맹세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35절에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자연계 창조와 관련된 주관자로서의 선언입니다.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가요. 그런데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이 자연계 법칙이 파도가 소리치는 것, 낮이 되면 해가 비치는 것, 밤이 되면 별이 그 빛을 내는 것, 이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Fixed order of moon and stars. 달과 별들이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지금 이대로 운행되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작동을 멈출진대,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계획을 철회하고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집념입니다. 자신의 창조를 걸고 하신 하나님의 심정의 선언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지도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이다.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길까요?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젠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 이것은 아랍의 지도자들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해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어떤 열망과 같은 것입니다. 전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 시편 83편에 있는 열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신 그리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법도가 주님 안에서 폐하지 않는 한 이 창조 질서가 작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그 계획을 나라로서 세우시는 그 계획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따로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일부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쭉 해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길 원하는 그들을 흩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 계획은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겠지만 애자입니다. 기도 가운데 한번 포함시키셔서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의 애자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나라들의 애자를 주께서 폐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애자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애자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주님의 애자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심 나와주시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